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고 절망 속에 있는 세상에 참된 빛으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시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임을 고백하며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왕 대신 주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자들을 위해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새삼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매 순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많은 것을 잃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 지식, 지위가 아니라 겸손, 순종, 사랑의 질서로 움직임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만 세상의 욕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당장의 이익과 눈앞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거룩한 소망을 멀리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기로 다짐해놓고 뒤돌아서면 있고 여전히 내 의대로 얕은 내 생각과 감정대로 살며 낙담하곤 하는 연약한 저희를 주님 손에 맡기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어 늘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께서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도 돌이켜보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순간들이 없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헛된 것을 쫓는데 눈이 멀어 텅 빈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튼튼한 성전이 되어 참된 영광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100주년 기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오직 말씀 위에 믿음 굳건히 세우며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 세상 속에서도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가난한 자들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웃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온더힐 찬양팀 마이로드 성가대의 찬양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정한조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어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세계 3대 기독교 고전으로 평가받는 책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 즉 어거스틴의 고백록 또는 참회록과 토마스 아퀸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꼽습니다. 이 책들은 성경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과 신앙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토마스 아퀸피스는 독일 중부 지방의 서쪽 끝에 위치한 디셀도르프 근처의 캠펜에서 1380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캠펜에서 온 토마스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빈치 시에서 온 레오나르도인 것처럼 이름과 지명을 연결해서 부르는 라틴어식 호칭입니다. 토마스 아캠피스는 20살이 되기 전에 수도원에 들어가 사제 서품을 받아 신부가 되었고 92세까지 한 수도원에서만 살았습니다. 그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가톨릭에는 물론 개신교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내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1책은 영적인 생활에 유익한 권면이고 제 2책은 내면의 삶, 제 3책은 내적인 위로, 그리고 제 4책은 성찬회의 초대입니다. 이 책은 깊은 성찰을 담고 있기에 한꺼번에 다 읽는 것보다는 한 번에 한 장, 즉 한 챕터씩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읽은 내용을 음미하며 기도한다면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 1책 1장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세상의 모든 허영을 멸시하라인데 이런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깨달음을 얻고 분별 없는 마음에서 해방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삶과 태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모든 성인의 가르침보다 뛰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그리고 진심으로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자 과정이며 마침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모창 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 가수의 외모, 창법, 목소리 등을 흉내내는 가수입니다. 그들은 실제 유명 가수보다 더 유명 가수처럼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형으로 삼고 있는 가수의 얼굴과 체형, 몸짓과 목소리 등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을 자신이 원형 가수로 삼고 있는 그 사람의 사진으로 도배하는 것은 기본이고 평소 습관까지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형 가수가 살이 찌면 자신도 살을 찌우고 반대로 원형 가수가 살을 빼면 자신도 빼야 합니다. 닮은 외모는 타고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목소리까지 닮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닮은 음색으로 노래 부르기 위해서 노래 테이프가 끊어질 정도로, 또 오디오 기계가 고장날 정도로 듣고 따라하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통해 진짜와 비슷한 발성 기억을 대뇌에 영구 저장시켜 놓음으로써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모창 가수들은 지방의 크고 작은 행사나 지역 특산물 축제, 제외 교포 행사 등에서 원형 가수를 대신해서 즐거움을 주곤 합니다. 그런데 모창 가수의 가장 진한 아쉬움은 자신의 삶이 묻힌다는 것입니다. 한 모창 가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내 삶을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대 밖에서도 그들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가끔은 머리도 다르게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나란 모습은 없구나를 느낄 때는 서글프기도 합니다. 물론 모창 가수를 힘나게 해주는 것은 청중이 열렬하게 반응할 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힘이 나게 해주는 것은 자신이 따라하는 원형 가수가 자신을 인정해 줄 때라고 합니다. 모창 가수 중에는 원형 가수와 만난 적도 한 번도 없고 대화를 나눈 적도 한 번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모창 가수는 원형 가수와 종종 연락을 하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받다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본뜨다입니다. 즉 너희는 하나님을 본뜨는 자가 되라입니다. 좀 더 쉽게 번역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붕어빵, 하나님의 국화빵이 되라입니다. 모창 가수가 원형 가수를 따라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엔가 초청을 받아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으로는 깊은 만족을 누리기가 힘들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반평생을 살아도 그 삶에 익숙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타인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창 가수의 큰 소원 중에 하나는 본래 자기 이름으로 음반을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몸부림을 칠수록 우리는 더욱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점점 승화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는 결코 그 간격을 좁힐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속도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달까지는 약 1.3초 걸리고 태양까지는 8분 20초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태양계의 마지막 별인 해왕성까지는 빛의 속도로 4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합니다. 만약 우주선을 타고서 지구에서 해왕성까지 가려고 한다면 12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로 은하계 끝까지 가려면 약 1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그런 은하계가 2조 개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억에 2만 배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주도 하나님의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그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람은 비교될 수 없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속성 중에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는 통로로 모세를 부르실 때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즉 나는 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비롯한 천지 만물은 지음을 받은 존재,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음을 받지 않으신 분, 지으시는 분, 창조주이십니다. 히브리서는 그 누구보다도 또 그 무엇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고 소멸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150개의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시편 90편입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90편 2절 하반절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작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무덤 앞에 세우는 묘비에는 그 크기와 상관없이 반드시 새기게 되는 것이 매장된 분의 이름과 그분이 나고 죽은 때입니다. 그분이 태어난 해와 죽은 해 사이에는 하이픈, 짧은 줄을 넣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길이는 하이픈입니다. 1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100년 또는 그 이상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삶의 길이는 하이픈입니다. 10년과 100년은 10배나 차이가 나지만 영혼에 비하면 10년이든 100년이든 아니 1000년이든 만년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하이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이픈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리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육체를 가진 사람은 지금 서 있는 그곳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존재하지 않으시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성, 즉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만약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라면 결코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존하심, 불변하심, 영원하심, 무소부재하심 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이러한 속성은 본받아야 할 영역이 아니라 경외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가 영원한 것처럼 너희도 영원하라나, 내가 무소부재한 것처럼 너희도 무소부재하라와 같은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속성 중에 우리에게 공유, 즉 나누어 주시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과는 다르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 즉 구별된 삶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주는 시금석이자 책임이며 특권입니다. 사랑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이 이러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것의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의롭게 행하는 것,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 성실, 즉 신실하게 행하는 것, 진리를 행하는 것 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발광체이신 주님의 빛을 복사체인 우리가 받아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시는 것인지, 또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아무리 좋아한다 할지라도, 또한 그 반려동물이 아무리 총명하다 할지라도, 너는 내 주인을 본받는 반려견, 반려묘가 되라라고 말하는 주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만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정을 해보십시다. 바이올린 연주에 관한 한 세계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가지신 부모님께서 내가 바이올린을 배우기를 원하셔서 바이올린을 사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의 가격이 10만 원이나 20만 원짜리 정도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 부모님은 내가 바이올린을 취미로 배우기를 원하시는구나. 혹 몇 달 배우다가 실증이 나면 안 해도 되는구나. 또 공놀이 하다가 공을 칠 배터가 없으면 이 바이올린으로 공을 쳐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사오신 바이올린의 가격이 1억 원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이올린 실력이 취미로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국내 연주 콩쿠르는 말할 필요도 없고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쇼팽 콩쿠르와 같은 곳에서 수상해야 할 정도가 되어서 세계 정상급 연주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의 의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이 이르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우리는 8절과 9절 말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 다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높다는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는 땅을 적시고 땅은 그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심긴 식물은 그 물을 먹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역시 그 결과물을 내쉬고야 만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굳은 결심으로 말해도 또 다른 사람 앞에서 호언장담할지라도 말로만 끝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말뿐인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유다 자손의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소설 주홍글자로 잘 알려진 소설가 나다니엘 호스온의 작품 중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랍니다. 겹겹의 산맥으로 둘러싸인 골짜기 마을에 다양한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멀리 자연이 만들어낸 거대한 안반으로 된 큰 바위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이마의 높이만 해도 100피트, 약 30미터나 되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은 얼핏 보면 절벽에 새겨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거대한 바위들의 절묘한 조화가 그렇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 얼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거대한 바위들이 무질서하게 나열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그 큰 얼굴이 기품이 있으면서도 온화하게 보였고 위엄이 있으면서도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어니스트는 엄마로부터 오래 전부터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그 마을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위대하고 고결한 인물이 되며 성인이 되면 큰 바위 얼굴을 닮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니스트는 오래 살아서 꼭 그 인물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니스트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보다 총기가 있었지만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얼굴이 늘 까맣게 탔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선생님은 큰 바위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일과 후에 큰 바위 얼굴을 몇 시간씩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면 마치 큰 바위 얼굴도 미소를 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마을이 술렁거렸습니다. 그 마을 출신의 젊은이가 항구 도시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귀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Get the Gold, 금화 수집가라고 불렀고 그의 돈을 다 세려면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큰 바위 얼굴을 빼닮았다라고 소리 지르며 열광했지만 어니스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한 할머니 거지와 두 아이 거지가 마차를 타고 가는 게더 골드에게 자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얼굴도 내밀지 않고 동전 몇 잎을 던져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니스트는 그는 게더 골드가 아니라 스케터 코퍼, 동전 던지는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게더 골드 씨도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그가 살았던 궁궐 같은 집만 호텔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청년이 된 어니스트가 근면 성실하고 사교성도 있어서 좋아했지만 그가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 출신의 사람이 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사령관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는 올드 블러드 앤 썬더, 늙은 피비린내 장군이라고 불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축포를 쏘고 만찬을 열어서 그를 환영하며 그가 큰 바위 얼굴 그 자체라고 환호성을 질렀지만 어니스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함이나 따뜻함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니스트는 한숨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또 얼마나 오랫동안 세월을 기다려야 하나. 어니스트도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늘 동일했지만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웃에게 늘 따뜻했고 그의 말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었습니다. 그때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정치가가 귀향한다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새치의 혀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면 악이 선이 되기도 하고 선이 악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고 그도 원하는 바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큰 바위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어니스트에게 그는 더 큰 권력을 쥐지 못해서 분을 내는 어린 아이와 같아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니스트도 노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흰 머리카락이 늘어갈수록 학문의 지혜가 늘어갔고 주름살이 깊어질수록 삶의 지혜도 깊어졌습니다. 대학 교수들과 사업가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조언을 들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오래전부터 어니스트는 마을 사람들과 삶의 지혜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함과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시인이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보라, 어니스트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 마을 사람들은 시인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니스트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꼭 나타날 것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대림절이 진정한 기다림의 절기가 되겠습니까? 또한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12월 25일이 어떤 사람에게 그 어떤 절기나 자신이 태어난 날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성탄절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에게입니다.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린 주님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에게입니다. 큰 바위 얼굴은 멀리서 보면 사람의 얼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무질서한 바위임에도 어니스트의 인생을 바꾸었다면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할 때 왜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십시다. 또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다. 그때 우리의 매일매일은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본받아 가는 우리 속에서 1년 12달 365일 날마다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도 보름가량만 남아 있습니다. 2025년 365일 중에 벌써 95% 이상의 날들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겠다고 결단하며 올해를 시작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잡고 싶은 것을 잡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잡은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세속적 가치관으로 볼 때 보기에 좋아 보이는 얼굴을 담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쉴 때 후회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려고 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맡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누구를 닮으려고 해야 하는지를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받아야 할 분, 목적으로 삼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온전히 인정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등을 나누어 받아서 하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2025년을 잘 매듭 짓고 2026년을 의미 있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